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서더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 언약, 성전 이러한 신앙적인 용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말은 에스더서 총 167절 가운데 190번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등극한 것을 기념해서 페르시아의 장군들과 귀족들, 지방의 모든 총독들을 모두 왕궁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 수도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두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열었습니다. 그 잔치의 마무리 지점에 왕은 왕후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와스디 왕후가 그날 나왔다면 에스더는 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었고 그것도 고아였습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개가 왕의 시해 사건을 미리 알고 그것을 알려서 막았습니다. 그 사실이 궁중 일기 속에는 기록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진행 중일 때 어느 날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읽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왕궁을 산책할 수도 있고 또 측근의 신하들을 불러서 술을 한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베로 왕은 왕궁에 있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궁중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르드개가 공적을 세운 바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신비한 인도하심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왕후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에 왕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 왕후를 폐위시켰던 왕이 한 달 만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타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의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자기가 바꾸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내린 결정, 그것이 비록 오심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의 내용을 자기가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낮출 수 있는지 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만과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치루었습니다. 그 기간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몰라도 그 기간을 몰랐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네가 8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5년 동안 옥살이를 더하면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몇 개월 또는 몇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역시 노예였습니다. 또한 옥살이도 징역 몇 년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한 없이 옥에 갇혀 있다가 특사로 풀려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암흑의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세월이 13년이 지났을 때 요셉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왕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과 야위고 마른 7 이삭이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쩌면 꿈은 참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꾸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5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바로왕이 꾸었던 꿈의 해몽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연이어 나타날 터인데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결혼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7년 풍년 기간 중에 결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절을 구가하던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사실 요셉은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 악몽과 같은 그 세월들을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자신이 종살이나 옥살이 할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총리로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종살이나 옥살이 할 때에 이 이름을 지었다면 굉장히 한이 맺힌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정기억상실, 정지우개 그렇게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악몽 같은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월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13년의 삶이 그러했던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갑절로 열매를 맺다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100인데 내가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200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고 종살이, 옥살이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자신을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분적으로는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요셉이 입었던 옷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로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에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옷은 죄수복으로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 올리셔서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시간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를 합쳐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2년째에 비로소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응할 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역사해 주셔야 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없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해주기 2년 전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왕에게 저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나서도 요셉을 바로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또 요셉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자기가 꾼 꿈을 신하들에게 말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2년 전의 사실을 기억해 올렸습니다. 만약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바로왕에게 요셉을 잘 말씀드려서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그는 아마 곧바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 기간을 넘길 수 없었을 것이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49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대역사도 잊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간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천히 도는 것 같기 때문에 더욱 곱게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매듭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매듭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품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됨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도 않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과거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불렀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풍채라도 좋았으면 어깨라도 폈을 텐데 그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고 가슴에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고 가슴에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위 얼광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코미디언은 웃음만 보여줘도 박수를 받지만 예수님은 정말 뭔가 보여주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웃음거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웃음거리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품이 아니어도 모양이라도 똑같이 생긴 짝퉁이라도 들고 있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말해야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대나무나 소나무도 아닌데 사람의 길이로 승리자와 실패자를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데 몸무게, 즉 근수가 덜 나가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의 최고의 화두가 스펙입니다. 2004년에 신조어로 국어사전에 추가되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이러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사실 여기에다가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를 합쳐서 두 글자로 줄여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의 본래 단어는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제품의 상세한 설명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출신 학교, 학점, 영어 실력, 각종 경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최첨단의 전자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TV나 3D TV 그리고 스마트폰이 특히 그러합니다. TV 회사들은 자사의 TV가 타 회사의 제품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입에 침이 튀기도록 광고합니다. 또한 4G, 즉 제4세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도 가능한 한 먼저 사용해보므로 자신이 초기 사용자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TV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최상의 제품이어도 또한 휴대폰이 통화품질과 KTX로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끊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전원을 연결할 수 없는 벽걸이 TV는 액자 대용으로 쓸 수밖에 없고 휴대폰은 호두를 까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를 TV 되게 하고 휴대폰을 휴대폰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최첨단의 제품인가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전원을 연결해도 작동하지 않는 제품은 이내 흉물로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또 더 좋은 스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원한 전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머자나 다 방전된 휴대폰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100% 충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해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지만 또 자신만만해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고 더 바른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제6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지난 6년간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2005년 7월 10일에 창립된 우리 교회는 2006년 교회 폐허를 몸을 산 제물로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을 죽여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폐허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성전의 오른쪽 기둥인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리라는 뜻이고 성전의 왼쪽 기둥인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기다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의 표어는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폭우와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연말에 교우님들께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말로 보낼까를 생각하다가 불현듯 유행가 가사 중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라는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에 여러 교우님들이 그 문자를 저장해놓고 삶이 힘들 때마다 열어본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의 표어는 오직 나의 영으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년 2010년의 표어는 함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올해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하지 않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히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 구절인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해야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에서 초점이 기다린다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기다림은 아무런 쓸모가 없든지 아니면 조금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고장나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고쳐주시고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6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6년 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년 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것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최선의 것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 일에 대해서 또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낮추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6주년을 맞는 주일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재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아짐의 자리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와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세우심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년 전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해도 옆을 지나도 서로 인식도 못하던 타인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2011년 7월 10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년보다 앞으로 6년 아니 60년을 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된 천국으로 만들므로 평생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창립 기념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